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기태 형제가 있는 중국 교회에도, 그리고 우리 이주민 선교사님이 계시는 카자흐스탄 교회에도, 그리고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는 남아공의 선교사님들이 계시는 그 지역의 교회에도 하나님의 동일한 영광과 임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하교회 성도들과 그리고 이슬람 지역에서 그러나 신앙을 고군분투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미전도 종족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와 영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태형 목사님을 통해서 예화를 하나 들었었는데요. 핸드폰 배터리를 빨리 충전하는 방법은 비행기 모드로 이렇게 딱 갖다 놓는 거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다른 게 다 차단되거든요. 오늘 이곳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많은 세력들이 끊어질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중보하며 예배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 이성수 목사님을 통해서 받았던 메시지가 있습니다. 주일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듣는 날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게 되어지고 내 영혼이 반응하게 되어지고 순종하게 되어지는 날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김숙자 집사님 지난주에 함께 예배 드리러 오시면서 예배 후에 만나셨는데 얼마나 많이 우셨는지 모릅니다. 네, 축복합니다. 우리 김숙자 집사님 회복,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셔서 우리와 함께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2장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2절까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결의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함이니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에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찬양의 시간도 또 설교하는 시간도 모두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오늘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은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인간을 향해서 던지시는 몇 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그중 첫 번째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던지셨던 질문이 뭐냐면 아담에게 하셨던 질문이거든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제가 두려움에 관해서 설교할 때요,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께 묻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난 인간에게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 순간은 두려움이 찾아오는 순간이기도 하지만 보다 궁극적인 그 질문의 의미는 뭐냐면 죄로 인해서 무너진, 죄로 인해서 망가져버린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던지시는 하나님의 질문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네가 어디 있느냐를 포함해서 성경에 있는 인간을 향한 모든 질문은 질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회복시키시기 위한 질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회복에 있다는 것입니다. 즉,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있는 자리를 한번 돌아보고 있어야 할 곳이 아니면 얼른 떠나라고, 그냥 있으면 죽는다고, 이리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너무나 안타깝게, 그리고 우리에게 외치시는 이 쟁쟁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오늘밖에 없습니다. 늘 오늘이 마지막이다라는 심정으로 순종하고 행하며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순종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인간에게 던지시는 또 다른 질문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32장은 야곱과 천사가 겨룬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천사가 야곱에게 한 질문이 이것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 질문은 동일하게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질문이라는 것을 먼저 전제해야 합니다. 야곱은요, 유난히 많은 스토리를 제공하는 인물입니다. 출생부터 좀 특이했습니다. 이란성 쌍둥이 중에서 동생으로 태어났는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올 때 형의 뒷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난 악착같은 성향을 가진 인물이 야곱입니다. 성장 과정도요 형하고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성경을 통해서 본 야곱의 성격은 이렇습니다. 내성적이고 조용하고 악착같고 이기적입니다. 이게 야곱의 성향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이런 분들 좀 있습니까?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내성적이고 조용하고 악착같고 이기적인 사람. 그래서 착한데 절대로 다른 사람 말 안 듣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여러분, 이 야곱은요, 어머니 치마폭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부엌에서 반찬을 하시면 킁킁 냄새를 맡으면서 이것저것 물어보던 아들이었습니다. 보통 어머니들은 이런 아들을 이뻐합니다. 반면 형에서는요, 야곱과 기질이 완전히 다릅니다. 털도 많고 사나이답게 사냥도 좋아하고 터프형 기지의 사랑이다라고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갈등이 많았겠습니까? 기질이 다르니까 태어날 때부터 이 틀이 다르게 태어났기 때문에 갈등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는 에서가 사냥을 하고 허기진 채로 들어왔는데 동생이 죽을 끓이고 있었어요. 무심결에 에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 배고픈데 그것 좀 먹자. 웬만한 동생 같으면 그래 형 먹어, 나 또 만들면 돼 이렇게 말할 텐데, 야곱은 그 짧은 시간에 계산합니다. 아니, 이미 평소에 계산하고 있던 말을 꺼내면서 형에게 거래를 신청합니다. 형, 우리 집 장자지? 배고파 죽겠는데 그걸 왜 물어? 그러면 내가 이거 줄 테니까 그 장자권 나한테 넘기면 어때? 그 짧은 시간 안에 형에게 이 말을 던집니다. 여러분, 사람이 허기졌다는 것을, 허기졌다는 약점을 이용해서 장자권을 달라고 흥정하는 것이 여러분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있으니까 이 장면을 너무 이렇게 자주 봐서 그런가 보지만 야곱이 보통 인물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그것을 취하려고 생각했을까요? 에서는 죽 한 그릇에 그만 장자권을 넘깁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에서는 장자권을 경홀히 여겼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에서의 패착입니다. 에서의 기질이죠. 형에게 장자권을 산 야곱이요, 실질적으로 그 장자권을 소유하기 위해서 아버지와 형을 한 번 더 속입니다. 눈이 잘 안 보이는 아버지의 유용 같은 마지막 축복까지도 속여서요, 마침내 그 장자의 명분을 확보합니다. 아버지의 유언의 순간에도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을 확보하거든요. 이것이 야곱입니다. 근데 속은 에서가 난리가 납니다. 대성통곡하고 집안이 뒤집어집니다. 어머니가 판단하니까 한날 한시에 두 아들을 잃게 되었거든요. 안되겠다 싶어서 특별히 더 사랑했고 형 에수와 비교해봤을 때 더 유약해 보이는 야곱을 부릅니다. 너 지금 집안 분위기 알지? 알죠? 일을 저지르고 나니까 나도 걱정이 많네요. 그래 일단 보따리 싸라. 잠시 이 소나기를 좀 피하자. 형과 아버지 화가 풀릴 때까지 외삼촌 집에 가 있어라. 어머니가 말합니다. 그래서 보따리 하나 달랑 꾸려가지고요. 아들 등을 떠밀어서 외삼촌 집으로 보냅니다. 야곱이 처음으로 집을 떠나고 엄마의 치마폭을 떠납니다. 부모를 떠납니다. 그리고 철저히 이제 정말 그냥 길을 걷게 되어준 노자, 나그네가 됩니다. 그런데요, 그 길을 나설 때 야곱은 그 길이 20년의 세월이 지나야 돌아올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야곱은 그 길을 떠나면서 20년 동안 집으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길을 가다가 밤이 되었습니다. 옛날 이름은 루스인데요, 바뀐 이름은 베델이라는 곳에 야곱이 노숙을 합니다. 여러분, 중동의 밤은요 매우 춥습니다. 담요 한 장 없이 돌을 베개 삼아 길에 누웠는데 기가 막혔을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는요 고대 사회로부터 내려오는 몇 가지 그들만의 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결법이 있고요, 식사법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나그네 환대법입니다. 그러니까 나그네 환대법은 그 마을에 지나가는 어떤 사람이라도 반드시 밤이 되면 잠자리를 제공해야 그 마을의 명예가 망가지지 않는다 생각하는 나그네 환대법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야곱이 길에서 노숙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은요, 이 우주 공간에 누구 하나 몸을 누울 곳을 제공해 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철저히 홀로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무도 그를 맞아주거나 아무도 그를 환영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도움을 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철저하게 혼자였습니다. 이때 제가 떠오르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소파다. 무슨 말인지 아실 분은 알 겁니다. 우리 김상훈 목사님이 지났던 소파다. 여러분, 철저히 혼자 있는데 이때 하나님이 야곱에게요 공개적이고 공식적으로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하나님 말고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아도 우리 인생을 보아도 한 가지 분명하게 알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참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한 인생을 찾아오실 때요 그가 철저히 홀로일 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도움이 끊어지고 친구도 떠나가고 직업도 잃고 돈도 잃고 이제 진짜 끝이구나, 신음이 터져나올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우리 예배를 한번 기대해 볼 만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습니까? 이 자리에 오면서 내가 정말 내 인생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히려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노숙의 현장에서요 철저하게 혼자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셔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창세기 28장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딱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28장 13절에서 15절,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제가 너무 감정적인 걸까요? 저는 방금 이 성경을 읽는데 가슴이 뜁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절박한 시간에 주님은 찾아오셔서요 우리에게 이 어마어마한 약속과 축복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어떤 것이 바뀌지 않습니다. 당장 어떤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이 인생의 시간에 찾아오셔서 어마어마한 약속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세 가지 약속을 하셨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인도할 것이다. 절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세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약속하신 다음에 야곱을 떠나보내십니다. 야곱이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합니다. 거기서 20년을 지납니다. 여러분 20년 동안 남의 집 살이합니다. 나그네 살이를 한 야곱이요 여러분 창세기 31장 40절에 보면요 한마디로 자기 그 나그네 살이를 표현하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20년 동안을 한마디로 말해보라 이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나머집살이가 얼마나 힘들고 고달팠는지 짐작이 되십니까? 눈 붙일 겨를이 없었다는 겁니다. 20년 동안 여러분 집 나가면 고생이란 말이 있는데요 나가봐야 내 집이 작고 궁상맞아도 얼마나 속편한 공간인지 압니다. 눈 붙일 겨를이 없었다는 야곱은요 아내를 얻으려고 외삼촌을 위해서 14년을 일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에 자기 아내와 그리고 라반에게 기가 막힌 말을 하는데요. 두 번 나옵니다. 창세기 31장 7절에도 나오고 41절에 나오는데 아내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 집을 탈출할 때 당신 아버지가 나를 10번 속였다 말합니다. 20년 동안 10번 속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나는 10번이나 속임을 당했다. 여러분 원래 속이는데 전문가가 야곱이거든요. 그런데 야곱이요 그 머리가 잘 돌아가는 야곱이 10번 속았습니다. 그런데요 속을 때마다 막 얼마나 분했던지 그걸 세고 있었습니다. 나는 10번이나 속았다. 나는 10번이나 속았다. 반복해서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루시는 방법이 굉장히 오묘합니다. 더 센 놈을 갖다 붙여가지고 버릇을 고치십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야곱 너 속이는 전문가지. 내가 진짜 만나게 해줄게. 라반의 집에서 사는 20년 동안 사기치고 뺏고 속이는 전문가 야곱을 철저하게 무너뜨리십니다. 야곱이 더 센 놈을 만난 거예요. 라반은요 야곱을 사위 삼을 때부터 속였습니다. 둘째를 사랑했는데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첫째가 앉아있을 때 야곱이 어땠을까요? 기가 막힌 인생입니다. 그런데요 31장 3절에 보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어서 야곱을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내십니다. 이제 그때가 되었습니다. 돌아가라. 너무도 그리던 순간이고 너무도 꿈꾸던 순간입니다. 이제 아내와 자녀를 데리고 모은 재산을 가지고 고향을 향하는데 야곱의 가슴에 이만한 돌덩어리가 하나 딱 있습니다. 무엇일까? 그 돌덩어리가 무엇일까 들어보니까요. 형 에서입니다. 어떤 생각이 딱 드냐면 분이 풀렸을까? 아니야. 그 성격에 분이 풀렸을 리가 없지. 날 죽이면 어떡하지? 폭수를 당하면 이 벌어놓은 재산들이나 우리 자식들은 어떡하지?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야곱이 잠을 이루지 못했다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야곱이요 불면증에 시달립니다. 잠을 못 잡니다. 잠을 못 자요. 야곱은 지난 20년 동안 에서에 대한 소식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에서의 화가 가라앉으면 어머니가 부르겠다 그랬거든요. 리브가가 약속했는데 그는 한 번도 고향으로부터 어떤 소식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 굉장히 불안하죠. 32장 4절에 보면요. 이제 오늘 32장 4절에 보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 종을 앞서 보내면서 야곱이 한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들을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야곱이요 자신을 종이라고 말하고 에서를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종들에게 그렇게 시킵니다.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에서 주의 종 야곱이. 여러분 아무리 예의를 중시하는 근동지방이라 할지라도요 쌍둥이 동생이 쌍둥이 형을 그렇게 부르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과거 야곱이 에서와 함께 살 동안에 단 한 번도 에서를 그렇게 부르거나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주인이고 내가 종이다 이 호칭을 썼다는 것은 그만큼 에서에 대한 두려움이 컸고요. 양심의 가책이 너무나 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읽어보면 성경에 기록된 그 인물의 내적 감정을 암시해 줄 뿐 분명하게 묘사하는 데는 잘 나타나지 않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굉장히 예외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7절에 보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되어 있잖아요. 이게 공동번역으로 읽어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덜컥 겁이 나고 걱정이 되어 벌벌 떨었다 이 말입니다. 성경이요, 야곱의 내면의 상태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잠도 못 이루고요, 벌벌 끌면서 겁이 나서 꼼짝을 못 합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림 하나를 보여주십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요, 32장 1, 2절에 보면, 자, 32장 1,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야곱이 길을 가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떤 그림을 하나 보여주시는데 야곱이 뭘 보냐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났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났다. 여러분 여기서 만났다라는 히브리어 표현은요. 어떤 뜻이냐면 끈덕지게 추적했다 이 뜻입니다. 우연히 만났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주 집요하고 끈덕지게 추적했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면 누가 야곱을 그토록 끈덕지고 집요하게 추적했는가? 누가? 하나님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야곱을 포기했다면요, 추적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야곱의 인생의 길목길목마다 나타나세요. 그리고 자꾸 야곱을 건드리세요. 왜 그러실까요? 왜 자꾸 야곱을 툭툭 건드리실까요? 여러분, 완득이 있죠, 완득이. 영화 보셨습니까? 책을 보고 완득이 보면, 완득이가 동주 선생님을 두고 기도하는 장면 나오잖아요. 하나님, 이 인간을 데려가 주십시오. 그러면서 왜 자꾸 자기만 못 살게 구냐는 거예요. 완득이가 왜 나만 못 살게 구냐는 거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랑하니까 그런 겁니다. 사랑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야곱을 그냥 놓아두지 않으십니다. 끈질기게 추적하여 계속 만나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의 이유는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야곱에게요, 딱 병졸한 사람, 터미네이터 같은 병졸한 사람을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군대 마하나임을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선지자들에게 전쟁 중에 환상으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군대를요 야곱에게 미리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셨을까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 군대가 나타나는 것은 야곱아 내가 네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두려움을 안다. 너 지금 이것 때문에 떨고 있지. 너 지금 너 형 때문에 죽겠지. 걱정하지 마라. 내가 20년 전에 너와 약속한 대로 분명히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네 앞서 행할 것이고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 마음으로 군대 마하나임을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의 확증으로요 병졸 하나를 보내지 않고 마하나임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우리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까? 수많은 염려가 밀려와도 걱정하지 않고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군대를 앞서 보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신뢰해야 하고 이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야곱의 두려움이 얼마나 큰지, 야곱의 불안이 그 불안의 염려의 근본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미리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를 위하여 먼저,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우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시면서 야곱에게 안심하라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저 같으면 하나님의 군대인데 저 같으면 하나님의 군대니까 이제 됐네, 나는 이제 내 갈 길을 갈 거야 할 텐데요. 믿음을 가지고 갔을 텐데 이 사람 야곱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군대를 보고 난 다음에 야곱의 반응이 뭔가. 32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32장 7절 하나님의 군대를 본 다음에 야곱의 반응입니다.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대로 나누고.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는데 야곱이요 너무 두렵고 답답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거나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봤어요. 그런데 그가 너무 두렵고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염려와 불안감에 사로잡혀가지고요 너무 두렵고 답답해서 야곱이 동행자, 오늘 보니까 동행자와 그죠?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대로 나눕니다. 왜 나누는가? 32장 8절에 보니까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야곱의 인간적인 계산과 속성입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끝까지 자기 방식을 고집합니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나를 지키기야 하겠지. 그렇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 겪어보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군대가 나를 얼마나 지킬 건지 내가 어떻게 알아. 일단 두 대로 나누자. 그리고 한 대를 먼저 건너가게 해서 에서가 분이 풀렸는지 안 풀렸는지 간을 보는 거야. 분이 풀리지 않았다면 그것은 포기하더라도 나머지 반은 내가 건져야지. 이게 야곱의 생각입니다. 자기 재산의 반만이라도 건지기 위해서 남겨두는 너무나 인간적이고 너무나 자기 계산적인 그 야곱. 야곱은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점에서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방식대로 살 궁리를 합니다. 그런데요 너무 이상한 행동을 또 하나 합니다. 정반대되는 행동을 하는데 32장 9절에 보면요, 자 32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게 은혜를 베풀 내 족속에게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딱 두 대로 나누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20년 전에 나를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 기억하시죠? 하나님께 말하는 겁니다. 뭡니까? 완전히 양다리 걸칩니다. 자기 계산은 계산대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징징거리는 것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제가 이걸 징징거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기 계산은 계산대로 딱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징징거림은 징징거림대로 딱 합니다. 두 대로 딱 나눠놓고 하나님 20년 전 기억하시죠? 다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한 야곱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모습입니까? 야곱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모습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안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데 여전히 마지막 순간까지, 정말 죽는 순간까지 자기 계산을, 자기 논리를 놓지 못하고 있는 질기디 질긴 이 야곱의 양다리 걸치기 인생의 이중적인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우리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양다리 걸치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야곱이요,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음성으로 직접 무언가를 말씀하시거나 혹은 하나님을 직접 보는 어떤 환상이나 경험이나 체험을 하고 싶으시죠? 아, 안 하고 싶으십니까? 싶으시죠? 그런데요, 야곱은 몇 번 그런 경험을 했을까요?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야곱은요,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성경에는 적어도 세 번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체험했습니다. 베델에서, 그리고 31장에 보면 라반의 집에서 나갈 때에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고요. 그리고 32장 1, 2절에서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을 봅니다. 야곱은요, 야곱의 인생에서 듣고 직접 보고 경험하고 체험한 것을 세 번이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진짜 중요한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는 그 세 번의 경험이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그것도 시차가 먼 것도 아니에요. 방금 봤어요, 마나임은. 그런데도요, 문제 앞에서 그 경험과 체험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면서요, 31장 3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약속이 공포에 사로잡힌 야곱의 마음을 진정시키지 못합니다. 라반이요, 7일을 쫓아옵니다. 7일을 쫓아와서 딱 야곱에게 갔는데 야곱을 잡아서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나타나셨죠. 그래서 라반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게 있지만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해서 내가 너를 손대지 못한다. 지금 내가 이까지 7일 동안 쫓아왔는데 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얘기하셔서 내가 너를 지금 손을 못 대고 있다. 라반이 그렇게 말하고 그 얘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경험과 이야기와 체험을 들었음에도 야곱은 꼼짝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너무나 공감되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혹시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서 개인적으로 큐티와 새벽 기도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새벽에 기도했어요. 새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떤 문제를 두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새벽에 말씀하셨어요. 아멘 했어요. 그런데 그 일들이 오전에 딱 발생했어요. 그랬더니 새벽에 아멘 했었고 받았던 그 하나님 말씀이 그 긴급함 앞에서 아무 힘을 못 쓰는 겁니다. 그게 우리잖아요. 그게 우리잖아요. 32장에 보면요, 두 대로 나누고 기도하고 또 재산을 1, 2, 3 분등해서 보내고 또 기도하고, 그러니까 야곱은 이렇게 합니다. 31장에 보면요, 계획하고 기도하고 또 계획하고 기도하고 또 계획하고 계속 이것을 반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야곱의 이런 행동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기도할 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신앙의 모습으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이 모습을 불신앙의 모습으로 표현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때입니다. 약속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함도 알겠어요. 그런데 이게 응답이 지금 안 오는 거예요. 이 기간이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해요. 형 에서와의 만남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하나님의 구체적인 도움의 손길이 안 나타나요. 지금 400명이 온다는데. 이것은 물리적 시간과 상관없이 야곱에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긴 시간입니다. 이렇기 때문에요, 야곱의 이러한 태도는 그냥 우리가 탁 잘라가지고 너무 불신앙이다 라고 얘기하는 보다는 약한 신앙으로 보는 것이 맞겠다 싶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거든요. 야, 또 걱정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계획하고. 야곱이 얍복강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얍복강은요, 좀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부족국과 시혼과 옥을 가로지르는 강, 또 요르단강 동부 지류 중에 하나인 얍복강. 그런데 야곱이 얍복강 앞에 딱 서서, 얍복강은요 단순한 지형적 경계가 아닙니다. 22절, 32장 22절, 23절에 보면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데 32장 22절,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성경 본문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22절, 23절 시작. 밤에 일어나 여러분, 22절과 23절 이 짧은 두 구절 안에요, 성경 본문에 무려 세 번이나 얍복강을 건넜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세 번입니다. 건널새, 건너가게, 건너가게 하고. 여러분, 고대 근동 문서를 보거나 혹은 신화나 역사에서요, 강을 건넌다라는 것은 새로운 국면으로 넘어간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에서 얍복강을 지금 건넌다라는 이 의미는요, 과거를 상징하는 야곱이라는 이름을 벗어버리고 미래를 상징하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부여받는 새로운 국면으로서 야곱의 인생이 전환을 맞이하고 있다 이 표현입니다. 이게 당시 고대 문서의 표현 방식이거든요. 밤에 야곱이 잠을 못 이루다가 재산 먼저 보내고요. 우리가 조금 읽었던 것처럼 누구를 보냈습니까? 두 아내와 두 여정과 열한 아들을 인도하여 얍복강을 건너게 합니다. 이제는 재산 보내고 그토록 그가 사랑하는 처자식들도 보냅니다. 가라. 여러분, 처자식도 포기할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는 못 건너갑니다. 못 건너가요. 처자식까지 재산까지 다 건너게 하고는요, 야곱이 못 건너가요. 혼자 남습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의 심령 속에 웅크리고 있는 그의 진짜 자아입니다. 드디어 재산과 아내와 관계와 소유물로 덮여 있었던 모든 껍데기가 다 벗겨지고 홀로 딱 남는데 진짜 자기의 자아가 모습을 딱 드러내면서 딱 웅크리고 있습니다. 이게 야곱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마지막 밤이 될지도 모르는 시간, 지금 400명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야곱은 어둠을 응시하면서 생각에 잠깁니다. 여러분, 40이 넘은 남자입니다. 한밤중에 일어나서 도시의 불빛을 이렇게 야곱이 쳐다보는데 인생이 왜 이리 긴지, 내가 어디서부터 길을 잘못 들었는지 생각이 너무 많아집니다. 강 이쪽 편은 20년 동안 살았던 곳입니다. 자기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곳이고 확실한 땅입니다. 강 저편은요, 미지의 땅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겁니다. 이 두 땅 사이에서 고민하는 한 남자가 성경에 있습니다. 이 남자가 고민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낯선 곳으로 우리가 이렇게 갈 때가 있는데요, 그것은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자신의 얍복강 하나를 건너는 겁니다. 익숙한 것에서 그 두려움을 넘어서 어떤 다른 곳으로 향한다는 것은 내 인생의 수많은 작은 얍복강들 중에서 어떤 또 하나의 얍복강을 건넌다는 의미가 그 안에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요, 시간도 낯섭니다. 공간도 낯섭니다. 자기 혼자 덩그러니 놓여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자기 혼자 이방인이 되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두려운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방인이 되었다라는 느낌은요, 예외 없이 나라는 존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가 우리 자신이 그러니까 낯설지 않잖아요. 내가 나잖아. 우리는 하나도 안 낯습니다. 내가. 그런데 하나도 낯설지 않았던 나라는 존재가 지금까지 전혀 이질감 없이 받아들여지다가 어떤 상황과 어떤 사건 앞에서 자신의 얍복강 앞에서 익숙했던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지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의문이 떠오르는데, 도대체 너는 누구냐? 자기 자신에게 묻게 됩니다. 자기 자신이 갑자기 너무 낯설어져요. 너는 도대체 누구냐? 너 지금 뭐해? 너 뭐하는 사람이지? 스스로 이렇게 질문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야곱이 지금 혼자 있잖아요. 여러분, 이 왜 홀로 남았다는 표현이냐면 야곱이 홀로 있은 지 정말 오랜만입니다. 20년 만에 홀로 있어요. 야곱이 20년 전에 돌베개 체험 이후에요, 홀로 있는 것은 20년 만에 처음입니다. 돌베개 체험 이후에 얍복강 앞에서 야곱이 홀로 있습니다. 로젠블라트라는 신학자가 이때의 야곱을 너무나 잘 표현했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야곱은 피곤한 몸을 강둑에 기대었다. 40년을 이끌어온 자기 몸뚱이를 땅바닥에 눕히었을 때 그 감촉은 그가 20살 때 누웠던 땅바닥에 비해서 더 딱딱하게 느껴졌다. 저 멀리 보이는 장작불들은 어두운 하늘 아래에서 피어오르고 있었고 밤에 정막을 깨는 소리는 어딘가에서 짖고 있는 희미한 개 울음소리뿐이다. 달도 뜨지 않아 지륵같이 어두운 밤, 야곱의 영혼은 지나간 생의 여정을 더듬으며 비틀거린다. 형 에서와의 뿌리 깊은 다툼들, 아버지 이삭의 퐁, 베델에서 꾼 층계 꿈, 하란 땅 우물가에서 라엘과의 가슴 설레는 만남, 결혼 첫날 밤에 불쾌했던 체험들, 야곱은 이 밤 어둠 속에서 깊은 의문에 잠긴다. 이제 어떤 운명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여러분, 야곱이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데 오늘 설교의 클라이막스 핵심 부분에 대한 중요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창세기 32장 24절을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홀로 고독의 자리에서 잠 못 이루고 자기 인생을 더듬어가고 있는 중년의 남자에게 갑작스럽게 어떤 남자가 찾아와서 씨름을 벌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요, 어떤 사람들이 이 부분을 강의할 때 야곱이 씨름했다는 부분을 기도했다고 설명하는 강의자나 주석가들이 있습니다. 두렵고 힘이 드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했다.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기도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기본 형태가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구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24절을 보면요, 싸움을 걸어온 주체가 야곱이 아닙니다. 야곱이 가만히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씨름을 걸었습니다. 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홀로 남겨진 야곱, 끝까지 자기를 포기할 줄 모르고 딱 웅크리고 발가벗겨져서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야곱에게, 드디어 껍질이 벗겨진 야곱에게 본격적으로 간섭하시는 것이 씨름입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을 때, 그의 껍질을 벗겨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에게 씨름을 거십니다. 그리고 그 씨름이요, 밤새 계속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만만한 씨름이 아닙니다. 32장 25절에 보면요, 자, 함께, 이 씨름이 어떻게 진행되었냐면,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여러분, 이 씨름이 얼마나 만만하지 못한 씨름이냐면요, 그 어떤 사람이 야곱을 못 이겼어요. 못 이겼어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이기지 못했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야코울이거든요. 이 야코울이라는 것은 승패를 뜻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야곱의 의지와 야곱의 뜻과 야곱의 속성을 꺾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끝까지 양다리 걸쳤는데, 이 양다리 걸친 야곱을 꺾어보려고 달려들었는데 천사가 아무리 붙들고 막 흔들어도, 막 흔들었는데도 야곱의 의지, 야곱의 고집, 야곱의 뜻이 안 꺾이더라는 겁니다. 천사가 흔들었는데도 못 이긴다. 우리가 부모로 살다보면 이럴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말로 해도 안 듣고 때려도 안 들어요. 부모가 그 앞에서 무릎 꿇고 울고 자기를 종아리로 치면서 이래도 네가 엄마 아빠 말 안 들으려 했는데도 말을 안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결국 자녀에게 손을 들면서 부모가 하는 말이 있죠. 그래, 네가 이겼다. 여러분, 야콜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기지 못하다는 말은 이 말, 이런 뉘앙스입니다. 야곱, 와, 네 뜻, 네 의지, 네 생각, 그래, 네가 이겼다. 야곱, 네가 이겼다, 이 말입니다. 껍데기 벗긴 야곱을 흔들었는데도 꼼짝을 안 합니다. 야곱을 못 이기니까요. 야곱이 끝까지 자기 중심적인 삶을 내려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 이 사람이 하는 게 허벅지 관절을 팍 쳐버립니다. 흔들다가. 무슨 뜻일까요? 악착같이 마지막 천사가 와서 흔들어도 자기를 포기하지 않자 자기의 존재 방식을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지 않는 야곱을 하나님이 이제 치신 겁니다. 이제는 흔들어갖고 안 된다는 겁니다. 심판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왜? 그 방법밖에는 야곱을 살릴 방법이 없어요. 껍데기 다 벗겨지고 흔들었는데도 꼼짝을 안 하니까 허벅지를 쳐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저는 이 부분 앞에서 마음이 얼마나 아프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즐기고 질긴 속성과 재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합니다. 마음이 아파요. 우리가 얼마나 철저한 죄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 죄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질기디 질긴 것인지 느끼게 되죠. 와, 죄가 이 정도 힘을 가지고 있구나. 껍데기를 20년 동안 해서 껍데기를 다 벗겨놓고 달려야 돼서 흔들어도 못 이기는 거예요. 못 이기는 죄성이 그만큼 강한 것입니다. 허벅지 관절은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고, 진짜 정확한 뜻은요, 생식기 부분을 강타했다 이 뜻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넌 죽었다, 이제 죽었다 이 말입니다. 생식기를 탁 치면서 너는 죽었다, 넌 이제 죽은 거야, 심판을 선언하는 게 허벅지 관절을 쳤단 말입니다. 그러자 딱 생식기를 맞으니까 야곱이 정신이 번쩍 드는데, 야곱이 머리가 빠르잖아요. 이게 뭔지 알았어요, 생식기를 탁 맞으니까. 그래서 32장 26절에서 28절의 태도가 확 돌변합니다. 그때까지 꼼짝도 안 하다가 26절에서 28절 한번 읽겠습니다. 26절에서 28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때요, 딱 그때까지 꼼짝 안 하다가 생식기를 탁 맞는데, 야곱이 본능적으로 알았어요. 두 가지를 알았어요. 나 지금 죽는구나. 또 하나는, 아! 저분은 하나님이구나. 자기에게 싸움을 걸어온 분이 누군지를 정체를 아는 순간에 화들짝 놀라면서 갑자기 벌거벗은 모습으로 태도를 확 바꾸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릅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못 갑니다. 딱 붙듭니다. 하나님 은혜 없으면 나 죽는다고 살려달라고 갑자기 소리 지릅니다. 어떤 수식어도 필요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성 때문에 자꾸 눈물이 납니다. 왜 우리는 이런 과정 없이 하나님 은혜를 구하지 못할까요? 하나님이 껍데기를 다 벗겨내고 흔들고 마지막에 관절을 쳐서 생식기를 쳐야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죄성 가운데 사는 것일까요? 그 과정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왜 우리 인생은 그 죄에 사로잡혀서 마지막 생식기를 쳐야 그때 절뚝거리면서 하나님 은혜 없이는 내가 못 삽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죄성을 가졌을 거예요. 죄라는 것이 너무 우리를 마음 아프게 합니다. 야곱이 막 외마디 비명을 지릅니다. 그런데 이분이 느닷없이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천사가 이름을 묻습니다. 딱 그런데 그때 묻는 질문이,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이 이름을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아닙니다. 이 질문은요,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니라, 야곱을 질책하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야곱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해서 그를 회복시키기 위한 질문입니다. 네 이름이 뭐냐? 여러분, 이 질문을 야곱이 처음 받은 거 아닙니다. 20년 전에도 받았습니다. 그가 창세기 27장에 보면 장자 상속권을 룸먼 아버지에게 받아내려고 했을 때 아버지가 네가 누구냐 묻습니다. 근데 그때 뭐라고 대답했냐면, 저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누구냐 물었는데, 저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라고 20년에 말했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근데 똑같은 질문을 20년 뒤에 천사로부터 받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에서의 그림자를 쫓는 한 인간이 아니고, 더 이상 거짓말하는 인간이 아니고, 정직하게 하나님께 대답을 해야 하는 순간 앞에 맞닥뜨린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말합니다.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저는 움켜쥐는 자, 탈취하는 자, 남을 속이는 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천사가 내가 속이는 자입니다, 내가 탈취하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야곱에게 즉시 무엇을 하느냐?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정직하게 고백만 해도 축복하십니다. 다른 거 안 해도 돼요. 하나님, 저 속이는 자입니다. 하나님, 저 양다리 걸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저 그래요. 라고 고백만 해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그 축복이요, 재물이나 재산이 아니에요. 성공이나 명예나 권력이 아니에요. 28절에 보면 발꿈치를 움켜쥔 자라는 의미의 야곱은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라는 의미인데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새로 부여받습니다.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과 겨뤄서 이겼다는 게 우리말로 하면 뉘앙스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이겨먹은 야곱, 이 말입니다. 빈정거림이 있어요. 하나님을 이겨먹은 야곱, 와 대단하네, 하나님도 손들었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나 이 이름 속에서는 하나님, 야곱의 부끄러운 모든 인생의 고백과 동시에 앞으로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 하실 회복이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회복이냐, 이게 제가 오늘 주보 안쪽에도 적어놨는데요, 35장 9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어떤 회복이냐, 35장 9절에서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35장 시작. 야곱이 네 이름이 되겠다 하시고 그가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올 것이다. 야곱의 네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그러면서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온다 말. 허리가 어딥니까? 여러분, 심판을 받았던 그 자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담으시는 너무 신묘 막측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인생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먼저 죽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한 인생을 살리시기 위해서 먼저 죽이신데, 여기서 죽는 것은 그 인생을 죽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죄성을 죽이는 겁니다. 죽여서 다시 살리는 방법 말고는요,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전능하심이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인생을 죽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설교 앞에서 저의 죄성을 보면서 몸부림칩니다. 제가 지금 제 안에서 뭐하고 싸우고 있는지 아십니까? 저는 지금 설교하는 이 순간에도요, 저라는 자아를 드러내고 싶어합니다. 이런 거죠. 이 설교 안에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야, 자꾸. 내가 지나온 한 수배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지금 회복을 하셨지만 내가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내가 섬기고 봉사했고 내가 기도했고 그 자리를 지켰지만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 말하고 뒤에 1%는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그렇게 말하면 그것은 내가 한 것이 됩니다. 내가 한 거잖아요. 그게 내가 한 거잖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 게 아니라 내가 한 거잖아요. 내가.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다고 99% 말하고는 우리의 죄성은 그때 내가 하나님이 안 하셨다 말 안 해요. 그때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때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내가 그거 할 때 아무도 못 알아줬는데, 그 말하면서 내가 했다고 말하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말하면 내가 한 게 돼요. 내가 한 게, 우리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내가 한 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한 게 돼버린. 그런데 그 안에서 이 설교자도 싸우는 거예요. 설교자도 그래, 내가 이 본문 앞에서 설교하면서 쓱 흘려야지. 내가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한번 흘려야지. 여러분, 그 죄성과 싸우는 거예요. 그 죄성과. 여러분, 죄가 이만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완전히 죽여요. 그런 다음에 심판한 다음에 한 민족을 그 허리에서 나오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한 민족이 뭡니까? 왕 중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허리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의 환도뼈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과 구속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새로 살리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가?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죽으셨습니다. 3일 동안 음부의 권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셨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죽으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분은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으면 나의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내가 죽으면 나는 다른 인생을 살리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정직하게 내려놓으면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겨낼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던 것처럼 오늘 보면 우리에게 죽어야 산다고 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얍복강은 우리 누구에게나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위기는 누구에나 오거든요. 우리의 꿈과 관련해서 오기도 하고, 양심과 관련해서 오기도 하고, 인간 됨됨이와 관련해서 오기도 하고, 가치관과 관련해서 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는요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 인생을 회피하면 안 되고요, 치열하게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것이 또 다른 긍정적인 의미로는요 하나님을 감동시켰다는 말입니다. 당신이 아니면 안 됩니다.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라는 고백 앞에 하나님이 어쩌지 못하시고 굴복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다라는 말은요 이미 저주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포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얍복강 앞에서 치열하게, 어쩌면 우리 인생이 끊임없는 미지의 땅을 가기 위해서 강을 건너야 하는 나그네일지도 모릅니다. 이 편과 저 편인데 그 강의 이름은 고난의 강입니다. 이 편과 저 편인데 그 강의 이름은 회의의 강입니다. 그러나 그 강을 건넌 인생은 이 땅에 있었던 인생과 저 땅에 있는 인생은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각자의 얍복 나루 앞에 섰을 때에 정직하게 벌거벗겨진 모습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우리의 뼈를 쑤시는 이 질문 앞에서 무엇보다 나는 야곱입니다 라고 고백하여서 우리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를 우리의 인생의 얍복 가운데 찾아와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모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성이 다 녹아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내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개인과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저는 제 인생의 얍복강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이 오늘 이 시간 나의 환도뼈를 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그 얍복을 건널 것입니다. 재산도 건넜고 처자식도 건넜지만 지금 웅크려 있는 나의 자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설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죄가 나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나 위해 죽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결심을 본받아 오늘 내가 죽고 오직 주님이 사시는 그 예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얍복강을 건너게 하시옵소서. 나의 인생의 얍복강을 건너게 하시옵소서. 우리 1분 동안만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